우리의 그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임재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의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러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22절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특색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어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 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 보면 거기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서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창조된 인간에게 그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자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살릴 자가 올 것이다, 생명을 줄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그냥 지금 죽으면 그냥 다 죽는 줄 알아도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영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생각이, 마음이 그때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가인의 그 속성으로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를 속에 넘겨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3년 동안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딱 그냥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걸 무엇이냐면은 다섯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평안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가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온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는 우리 교회에 늘 자꾸 강조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냐면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정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시면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리느냐?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걸 깨끗하고 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인격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죄를 자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여러 가지 불순종과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면, 순종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 체험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그보다 뭐냐면 사역을 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요, 힘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한번 받으면은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에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탄식이 있을 때 즉시 엎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가다가 또 딱 멈춰 설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딱 멈춰 서낼 수 있는 의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거보다 먼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예배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불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불은 우리가 뜨겁다고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접 그 불에 대어 보이지 않냐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불로 한번 켜가지고 오늘 나중에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불은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손을 집어넣어봐가지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을 켜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얹어봐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게 뜨겁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차이가 있고, 성령 내주가 무슨 뭐 이야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냥요. 왜?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 체험이 뭔지는 몰라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체험하면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므로 여기까지만 딱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넘었습니다. 저항의 중간 지대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경험해보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경험해 볼 때에 비로소 이론이 정말로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에 참 기초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신앙, 교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주입식 교육인데 인식과 의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식, 의식. 그런데 여러분, 인식과 의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안 돼. 왜는 안 된 줄 압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이끌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대로 삽니까? 감정대로 삽니까? 의지대로 삽니까?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감정대로 삽니다. 지식에 이끌리는 사람은 지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경험에 이끌리는 사람은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지시를 하시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에드워드 데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마음의 작동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아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행동의 원인이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어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상담학 심리학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인간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알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은 자아에서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의 내면 그 어떤 곳에 행동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지 앞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예를 듭니다. 많은 예를 드는데 그중에 특별히 연쇄 살인범 이걸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음성, 생각이 뭔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에서 나온 겁니까? 내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은 거의 30년 동안 이런 부분을 연구했는데 제가 그 책을 어제도 그렸고 다 읽어보면요, 그 내면이 어느 지점인가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과 이성과 합리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1995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방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주부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피살됐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이 곧 중학교 윤리교사였던 남편이 들어와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범인이 강도라고 생각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아들이 그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했는데 엄마가 꾸중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컴퓨터 그 게임 좀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 어머니를 머리를 때려서 숨지겠습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에 바로 이 아들은 강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랫줄을 풀어서 끊어서 자기 죽은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재 도구에 모든 그런 장롱 같은 걸 열어서 강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 이 아이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이 아이가 범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내성적이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천재 정도로 잘했습니다. 이 아이가 청송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아이는 극단적인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임상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여러분 이건 믿을 존재 같지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때려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철사줄을 갖다가 끊어와서 몸을 이렇게 묶고 어떻게 성추행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성적입니까 이게요? 근데요 저는 그때에 제가 그때 전도사회 했을 때입니다. 근데 교도소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과 같이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보니까 뭐냐면 갑자기 생각 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예민하면요 금방 압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빤한데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줄 압니까? 생각이 확 그 영이 그냥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영이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해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아, 이건 성령 세례다! 딱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 같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만한 나를 보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서도 아 이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리고요 각기 다 달라요. 다만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감사와 감격과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을 보면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제 문제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VIP를 찾고 섬기면서 마음이 너무 참 힘든 것을 정말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크게 느낍니다. 과거의 장로님들이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 안수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제 그만 믿어도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고요. 제가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아무리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믿어봐도 내가 변화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핑계와 변명으로 다 뭡니까? 사람이 문제래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와 변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놓치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놀라운 일이 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용서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긍휼이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사람들 딱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부터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과 내가 내 마음을 감정으로 이끌리는 것,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을 닮는 인격이 내 마음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죄책감 느끼고 삽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옛 삶이, 옛 생활이, 옛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감이 있고 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 헌신, 고난, 외로움, 시련,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은요, 소수 어떤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만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천천만만히 올시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부요케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요, 정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자주 들고 반복적인 죄로 자꾸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동치는 감정에 지배받고 그래서 막 그냥 불편함이 막 생기면서 그냥 막 사람이 싫어지고 예배 자리도 싫어지고 기도가 막 안 되고 이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계속해서 자기 의의 주장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계속 성령을 해방하고 공동체를 다쳐주고 그렇게 삽니다. 언제까지 이를 납니까? 언제까지 이를 냅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거북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령을 아무리 구해도 성령이 충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주야로 할 것 없이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그냥 다녔습니다. 결국은 저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저 남쪽 부산부터 시작해서 휴전선 그 밑에까지 기도원을 다녀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정도였으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그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 그 다음에 욕망 이것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알아요. 성령 충만함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은 공격하여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냐면요, 자기 죄를 몰라. 기도를 해도 회개할 제목도 안 나타나. 근데 성령이 임해보세요. 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백할 때요, 주님이 나를 탁 세우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한번 받았다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 여러분 그 헬라 언어에 보면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반복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거룩과 성결함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달라요. 왜 기도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성령님이 마음에서 충만히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애통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의에 굶주린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와 역사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보다 긍휼한 마음이 저는 생기고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수지에서 물이 막 갇혀 있는데 그 물이 밑에 논에 흘러갈 때 쫄쫄쫄쫄쫄 훔쳐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에 논농사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논농사. 물이 펑펑펑펑 흘러서 논을 적셔서 가둬야만이 논에 벼농사도 되고 보리농사도 되고 뭐 농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220볼트짜리 밥솥을 100볼트에다 꽂아놔놓고 밥대기를 기다리면은 밥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전기는 흐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동안 하루 내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기도한 마음 생기지 않으면은 뭐냐면, 나 지쳤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락도 즐기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연속극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저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에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딱 가서 멈췄습니다. 그 내가 멈춰 서고 싶어서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만 딱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져주려고 하는 거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 여덟 번 한 번 져주지 계속 져줄 수 있습니까? 확 올라오는데. 근데 성령님이요, 자꾸 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고독함, 두려움, 허망, 절망, 회의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이걸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독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느끼는 쾌감 때문에 또 거기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게 됩니다. 멈춰 쉬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일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두려움을 주든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든지 해서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멈춰서는 것이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질 때, 그때부터는요, 성령에 순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순복하는 것이 쉬워져, 그때는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말들, 이리저리 말 옮기고 하는 것이요, 영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과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고 싶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그걸 극복해요. 이상하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자기가 조금 알아요. 점점 맺히는 거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구원사역과 전도사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윗도 기름 부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이 들어가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히 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기도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내 요구에 맞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3분만 해도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갑니다. 기도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 이제. 그것보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주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왠지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골방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는요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찬송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퍼블릭 서비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는 감동이 막 몇 배로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끊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치도 못하는 한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지났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 지났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지났잖아요. 지금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위치가 뭐냐면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6월 5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시키고 이끌어 지시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 세례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의 승리는 뭐냐? 우리 의지, 지식, 지성 이거보다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가 답입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입니까?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담대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설명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성령으로 그대의 영혼을 섬기면서 이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습관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딱 한 가지 비결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